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좀처럼 채택하지 않는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많은 경우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 읽으면 큰일 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도 두려워하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다고 하면은 혹시 이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주실 때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면 어린아이들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옛날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어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는 당신의 코인의 그릭이라고 해서 하층민들이서는 시장에서 상인들이 그리고 노예들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는 평범한 언어였습니다. 그 코인의 그릭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에 대한 진리들을 사람의 언어로 보여주셨을까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읽고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비유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들도 드러나오고 있습니다. 무엇과 같았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었다. 이런 수사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수사법이 나온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비유나 상징이 가리키는 실체가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 하면은 소리가 나팔 소리 같이 크게 울린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음성은 실체라는 겁니다. 수정 같은 유리 바다 하면은 수정 같다라는 것은 비유인데 바다라는 실체가 유리 바다라는 실체가 반드시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허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비유나 상징이 아니고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위험하고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하고 경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것은 위험하니까 너희가 읽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읽고 듣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험하다가 아니라 읽어야만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다들 겁을 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몇 구절은 설교 주제로 종종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참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신실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성경에는 충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재직들 수련회라든지 무슨 헌신 예배하면은 단골로 나오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요 구절만 나옵니다. 전후 문맥 다 잘라내고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충성하라 충성하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나오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떳떳 미지근한 믿음을 갖지 말고 뜨거워져야 한다 이거 강조할 때 요한계시록 3장 사용합니다. 나머지 요한계시록 말씀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보여주려면 성경 말씀을 골고루 균형 있게 다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4장 한 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 자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왕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 왕좌에 누가 앉습니까? 왕이 앉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왕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이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내 짐승의 한 가운데와 장로들의 한 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서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분께서 서 계신 어린 양께서 나오사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십니다. 왕좌에 앉아서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서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아서 취하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은 왕으로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왕좌 주변에서 네 짐승과 24 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네 장로는 저기 장로교회에 있는 그 장로님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 침례교는 하늘나라 못 가나 보다. 감리교도 못 가나 보다. 장로들만 있으니까 이건 장로교가 대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장로들은 그 장로교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거룩하신 이 주, 전능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3절에 나타나 있는데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벽옥, 홍보석, 에메랄드 이런 귀한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광채가 그분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보석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가슴에 착용하는 대제사장의 흉패, 가슴에 달린 폐에 박혀있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세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석은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28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 출애굽기 28장 17절 너는 흉패에 보석 물린 것, 즉 보석 네 줄을 달되 첫째 줄은 홍보석과 황옥과 석류석으로 하라. 첫째 줄은 이러할지니라. 둘째 줄은 에메랄드와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로, 셋째 줄은 호박과 마노와 자수정으로, 넷째 줄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으로 하고 그것들을 그것들의 틀에 넣고 금으로 물릴지니라. 열두 보석이 나오는데 네 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줄에 보석이 세 개씩 들어갑니다. 자, 이 보석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보석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보석이 벽옥입니다. 벽옥. 벽옥은 어디에 나오느냐? 넷째 줄 맨 마지막, 출애굽기 28장 20절, 넷째 줄 보석의 세 번째, 그러니까 열두 번째 보석입니다. 이 열두 보석은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아들인데 자기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야곱이 고쳐가지고 베냐민이라고 불렀는데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벽옥은 오른손의 아들을 뜻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자, 오른손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석이 나오죠. 두 번째 보석은 홍보석입니다. 자, 홍보석은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니까 첫째 줄에 나오는 첫 번째 보석입니다. 열두 가지 보석 가운데 첫째 보석이 홍보석이에요.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에서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 루벤은 장남, 맏아들입니다. 첫 아들입니다. 첫 아들. 히브리서 1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처음 나신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나신 분. 예수님이 과거의 한 시점에 출생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처음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홍보석은 첫 번째 보석, 루벤의 보석이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보석이 있죠. 에메랄드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에메랄드라는 보석은 출애굽기 28장 18절에 나옵니다. 첫째 줄에 보석 세 개가 있고요. 둘째 줄에 첫 번째 보석,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는 네 번째 보석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넷째 보석은 유다의 보석입니다. 유다는 지파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계시록 5장 5절에도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일곱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일곱 봉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보다 확실한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한 구절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벽옥과 홍보석과 에메랄드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 아름다운 보석이 이제 빛을 발합니다. 빛을 발하고 빨간색과 녹색과 푸른빛이 어우러져 가지고 광채를 내는데 그 광채가 마치 무지개 같은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성경에서 제일 처음 무지개가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처음에 무지개가 나오고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가서 또 무지개가 나옵니다. 창세기 9장의 무지개는 어떤 무지개냐 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생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창조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온 땅을 덮으실 때 구름 가운데에서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을 큰 비로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 큰 비가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 먹구름 가운데 나타난 무지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무지개가 에메랄드 같았다고 합니다. 에메랄드는 유다지파를 통해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즉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은 무지개밖에 없습니다. 에메랄드밖에 없습니다.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무지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두려워합니다. 읽으면 그 안에는 엄청난 재앙과 형벌과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집니다. 물들이 피로 변합니다.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는 그 환경이 마지막 날들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진노와 형벌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 그 진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요. 한 가지는 죄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사악하고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마침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진노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씨가 보존되게 하셨고 큰 비와 홍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그런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은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의를 선포하는 노아의 말, 곧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살 수가 있는데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 가운데에서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그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의인들을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 가운데 의인들이 있다면 그 도시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의인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는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롯을 건져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내가지고 그곳의 실상을 보게 하셨고 또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롯을 구출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16절에 롯이 소돔을 떠나기를 주저합니다. 자꾸 망설이고 있으니까 아예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그들의 도시 밖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천사들이 그들을 도시 밖으로 옮겼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 그분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과 이집트의 신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려고 하는데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이집트 땅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아홉 가지 재앙으로 쳤는데 그래도 말을 듣질 않습니다. 마지막 열째 재앙, 곧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 장남, 마다들, 그리고 가축 가운데서 첫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자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과 문 기둥과 임방에 뿌리고 그 집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겠다, 뛰어넘겠다. 유월절입니다. 뛰어넘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따른 사람, 곧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잘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단순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난 것들을 멸하는 그 재앙이 비껴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가정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칠하고 집안에서 보호받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 소식을 엿듣고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마 일부는 그거 따라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법을 주셨구나. 그럼 우리도 해보자. 이방인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관계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크게 나누면 세 부류로 나눕니다. 세 부류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세 부류가 나옵니다. 유대인이 있고 그리스인, 이방인이 있고 우리 신약교회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역시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역시 세 부류로 나뉜다는 겁니다. 신약교회 유대인, 이방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 세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각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 가운데에서 긍휼을 베푸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약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큰 환난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니까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화해 헌물이 필요합니다. 이방 종교에도 이런 신들의 노여움을 다스리기 위한 화해 헌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신이나 용왕이 진노했다. 뭘 합니까? 뭐 굿을 하면서 처녀 한 명을 잡아다가 희생제물로 바치죠. 심청전 읽어보셨죠? 인당수물에 왜 심청이가 다이빙을 합니까? 용왕의 진노를 잠잠하게 해서 이 바다가 좀 잔잔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치는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바치는 그런 희생물을 가리켜서 화해 헌물이라고 합니다. 화해하자는 겁니다. 원수지간이 아니라 이제 화해, 그만 노여움을 푸십시오.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시킬 수 있는 것은 양이나 염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 헌물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헌물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화해 헌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 헌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미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십니다. 다가올 진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다가 고난당하는 이런 환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 큰 환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형벌, 다가올 진노입니다. 근데 다가올 진노인데 우리를 건져 내신 예수님이에요. 건져 내실 예수님이에요. 건져 내신입니다. 이거는 과거입니다. 미래에 진노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다가오는데 이미 우리는 건져 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진노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뭐 마지막 날, 뭐 휴거, 666, 베리치 뭐 이런 이야기하더라도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에 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진노에 이르도록 보면 어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예약하다. 진노를 받기로 예약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진노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그 심판과 어마어마한 재앙을 우리가 겪지 않고 이미 건져내셨고 우리가 휴거가 되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4장을 읽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이 말씀 이후에는 더 이상 교회가 지상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환란기 가운데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환란이 시작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입니다. 일곱 봉인 심판인데 교회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있습니다. 환란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왕좌둘레에 24장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24장로는 왜 24장로냐 하면 역대기상 2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남은 아들이 누구냐면 엘르아살하고 이다말, 엘르아살, 이다말 두 아들이 이제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후손들이 바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2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 나온 우두머리 사람들이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 나온 자들보다 더 많으므로 그들을 이같이 나누었으니 곧 엘르아살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집의 우두머리가 16사람이요 이다말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8사람이더라. 엘르아살 계열로 16명, 이다말 계열로 8명, 몇 명이에요? 24명입니다. 이 24명이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차례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 24명이 다 모였다는 건 뭘 말합니까? 완전한 제사장 체계가 갖춰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누가요? 신약교회 성도들이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 24장로, 24명의 제사장 체계는 바로 신약교회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면은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24장로의 고백입니다. 24장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개혁성경에는요, 우리를 구속하사가 아니라 그들을 구속하사예요. 그들을 구속하사니까 이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주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24장로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누구겠습니까? 신약교회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이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관을 쓰고 있어요. 관은 언제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봤습니다. 이 관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이 성도들을 심판하고 시상식까지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은 벌써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6장부터 시작되는 그런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6장 이후로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님과 신부가 오라! 오라! 초청을 할 때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까지는 교회가 지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과 형벌 가운데에서 너희가 땅에서 고난을 받아라. 이 악물고 꼭 참고 버티면 구원해 주마. 이런 식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이미 건져내셨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신약교회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나면 이 땅에는 누가 남습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날들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날들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구절이 어디냐 하면은 신명기 4장 30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신명기 4장 30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돌아온다는 것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4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원토록 내게 주시는 땅, 이스라엘 땅을 영원토록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게 됩니다. 왜? 바빌론 포로로 돌아온다면 어찌 됐습니까? 나중에 이민족들의 지배를 또 받았다고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정복당하고 이스라엘이 전부 다 온 세계로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돌아온 이후에는 그 땅을 영원토록 소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4장 30절 나온 것처럼 곧 마지막 날들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남아있다가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선포하면서 평화의 사람으로 가장을 하고 이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해 주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면서 중동 지역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평화의 해결사로 나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회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7년 동안 한 일회라고 했죠. 7년 동안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주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주고 이런 혜택을 베풀다가 한 일회의 중간 3년 반이 되면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하고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처럼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나를 섬겨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제서야 자기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유대인들은 필사적으로 적 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적 그리스도는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면은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경배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이게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오는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유대인들은 이 야곱의 고난의 때 환난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환난기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기 들어가면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기도를 그때 가서 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이할 준비가 되면 그들의 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현재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눈이 멀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의 메시아, 자기들의 왕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의 환난들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로마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들의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과 또한 14만 4천 명의 봉인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실 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그 왕국의 복음이 전파가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약교회가 휴거가 됩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되는데 휴거 안 되는 게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휴거 안 되고요. CD, DVD 책자 다 휴거 안 됩니다.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바르게 기록된 말씀과 바른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자 같은 것들 이걸 통해가지고 서로서로 돌려보고 인터넷 돼 있으니까 급속도로 전파가 될 겁니다. 돌려보고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 가운데에서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난기 가운데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성경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좌에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뿜어내는 광채로 인해서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 무지개는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신의 긍휼을 나타냅니다. 그 무지개는 에메랄드와 같았다고 합니다. 에메랄드는 네 번째 보석, 유다지파의 보석, 곧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먹구름 가운데에서 무지개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물이 온 세상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도록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형벌을 내릴 때에 그 앞에 막아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호소할 분은 에메랄드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겪지 않고 휴거되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환난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잘못 알고 적그리스도에게 속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남아있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 두 증인들을 통해서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셔서 환난기 가운데에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도록 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아직까지 이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또 그분의 긍휼과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